오늘의 신약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결산을 하지요.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있었는가 또는 적자가 얼마나 기록됐는가 따져봅니다. 경제적인 수지타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산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자식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 후 17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맞다면 지금부터 딱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올해에는 디모데 탄생 2000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천하의 그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실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디모데를 만나면 내가 기뻐질 것 같다. 그런 얘기이죠. 참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의 눈에 쏙 들 정도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인간상으로 보인 것은 이렇게 디모데가 훌륭하게 잘 자란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덕이다. 그런 얘기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교육을 잘 했다는 뜻이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닉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너무나 잘 키웠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어머니의 손에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훌륭하게 자란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긴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장작 루소입니다. 이 사람은 1712년에 태어나서 1778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원래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주로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에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교육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스승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연, 둘째는 인간, 셋째는 사물입니다. 여기서 루소는 자연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루소가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바꾸었어도 되는 말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내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인간은 그 성장을 활용하도록 돕고 세 번째 스승인 사물은 그것과 부딪혀 얻는 경험의 측면에서 교육을 돕는다. 이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에서 이 세 가지 스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교육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지배하지 않는 교육 없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가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둘째는 사람인데 사람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하게 부모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새학기가 될 텐데 새학기가 될 때마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 텐데 새학기에 새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 맡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생님들이 높은 인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편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실력은 높아가는데 인격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가 사물, 곧 환경인데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쌓게 될 것인가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아이의 환경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세 스승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가운데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들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직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는 아이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따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제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아이에게 분별력을 심어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면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학교의 선생님조차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공자 얘기 잠깐 하면은요, 공자는 자신의 철학을 여덟 글자로 정리를 했는데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덟 글자가 뭐냐면 군군신신부부자자 그랬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밥 얻어먹고 한 집에 살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밖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또 뭐 여기저기 다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부모는 한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부모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자식들은 금방 거기에 물들어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것, 욕설을 내뱉는 것.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집안 꼴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생명 본능이 있거든요.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기쁨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들을 만나죠. 그 친구들, 원래부터 나쁜 친구는 없습니다만은 다 서툰 아이들 아닙니까?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게 휩쓸리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방에 있는 유리그릇 얼마나 곱게 다룹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값비싼 골동품이 있다고 한다면, 고래청자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조심조심 다루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이들은 마구 내돌리는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면박을 주고, 이게 생각 없는 부모들의 행동이죠. 아이들이 고래청자보다 못합니까? 아이들이 유리그릇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대충대충 해도 학교에서 잘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선생님들이 잘 키워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런 문제들 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으니 분별력도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예가 되거나 남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따라하는 그런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폭군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 가르쳐주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한울교회입니다.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식 농사에 반드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